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이제 스가랴 말씀을 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하필 스가랴를 선택한 것을 좀 후회를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이 돼서. 예. 또 환상에 대한 말씀이고 또 우리 교인들이 이 환상에 대한 말씀을 또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더 깊이 또 보고 더 깊이 또 연구하다 보니 쉽진 않은 말씀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스가랴 말씀을 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가랴서의 서론은 바로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보았는데 잠깐 지난주 본 거를 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잠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회복의 열쇠가 나오는데 그 회복의 열쇠는 결국 회개에 있다는 거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얘기하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가야 할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한 네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돌아와야만 되는 거죠. 이전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등 돌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오란 얘기죠. 등 돌린 상태로 살지 말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돌아와라 얘기하는 거죠. 돌아와라.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다가 돌아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는 거. 이것이 곧 회개라는 거죠. 회개. 예. 우리가 등 돌려서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등 돌린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거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을 돌려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할 때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고 이 만남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고 결국은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 보았던 2절, 4절, 5절, 6절에 반복되어 나왔던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조상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조상. 이렇게 반복되어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절에서 이야기하죠. 어떻게 얘기하죠?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본받지 말라. 이게 본받지 말라. 그 이유를 4절 중간절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왜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야 되느냐.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얘기하는 거죠. 과거의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했다. 그것이에요.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과거의 실패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얘기하는 거죠. 우린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잖아요.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그리고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본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상들이 하던 대로 그대로 본받게 되면 우리도 또다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겠죠. 악순환을 똑같은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돌아와야 된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짧은 인생을 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가치 있는 삶.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느냐? 그 이유는 결국 짧은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짧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짧은 인생을 보다도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만이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게요. 자, 이 말씀에 보면 조상과 선지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조상은 바로 이 회개를 촉구했던 소리를 들었던 선포의 메시지를 들었던 대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메시지를 선포했던 회개를 촉구했던 자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같이 지금 비교하면서 다루고 있죠.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원히 살겠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조상이나 선지자들이나 뭐 회개해야 될 대상들이나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들이나 할 것도 없이 영원히 살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회개해야 될 대상들도 짧은 인생이지만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들도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다 그렇게 짧은 인생이고 또 언젠가는 다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이상은 헤맬 시간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짤막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짤막한 시간에 어떻게 가장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돌아와야 할 이유가 뭐냐? 결국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6절 중간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얘기합니다. 이게 한국말인데 참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돌이켜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쉽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봤어요. 깊이 있게 좀 봤어요.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빨리 정신을 차리고 빨리 회개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을. 왜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뭘 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심었죠? 악한 길, 악한 행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스가랴에게 임하신 후에 바로 석 달 정도가 지나서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석 달이 지난 뒤에 다시 오셔서 이번에는 환상으로 말씀을 하세요.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때는 이 다리오왕 2년 11월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2년 11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번에는 8가지 환상으로 받게 되는데요. 8가지 환상. 이 8가지 환상의 주제, 핵심적 주제는 뭐냐면 새로운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용기, 즉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에서 이야기하는 8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 환상은 뭐냐면 어떤 절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8가지 환상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8가지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환상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그토록 바라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도 바랬지요. 너무도 바랬고 또 고국에 돌아와서는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이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본주의를 상실한 거예요. 이방 땅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들이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원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돌아가서는 우리의 집을 짓는 것도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가장 우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온갖 방해로 인해서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돼요. 시리와 실망에 빠져서 정말 낙심되어 있는 그들입니다. 더군다나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완전히 황폐합니다. 하나도 뭐 제대로 갖춘 것 없고 뭐 제대로 뭐 있는 것 없이 완전히 다 황폐한 상태에 있다 보니 시리와 실망에 빠진 거죠. 어떤 이들 가운데는 다시 예전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다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 시절에는 고기도 먹고 그 시절에 먹는 것도 제대로 풍족하게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배고프고 굶주리고 여러 가지 정말 추위로 고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예요. 이때 환상을 보는데 그때 언제 환상을 보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타임에 어느 시간에 환상을 봅니까? 8절 전반절에 보니까 언제요? 내가 무엇을 보니? 밤에 보니 얘기해요. 내가 밤에 보니 이야기합니다. 밤에 봤다. 이 밤에 봤다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놓여진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상황은 마치 어두운 밤과 같이 암흑의 시대를 지금 거치고 있다는 거죠. 암흑의 시대. 마치 밤과 같은 거예요. 밤과 같은 거.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완전히 실망과 어떤 시리와 빠져 있고 절망감에 빠져 있고 그래서 정말 암흑의 시대를 지내고 있는 그들에게 밤의 환상이 임하는 거예요. 8가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죠. 낙담하고 있는, 완전히 낙담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정말 시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절망의 때일수록 어둠의 때일수록 필요한 게 뭘까요?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이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이 백성을 잊지 않고 있다.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다. 여전히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이들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상황이 너무도 절망적인 거죠. 너무도 절망적이에요. 그토록 원했던, 그토록 소원했던 성전 건축도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 온갖 방해로 인해서 중단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렇다고 해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 스가랴의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그 암흑시대를 거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놀라운 거죠. 저는 우리 양정 교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비전을 보여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비전을 보여주시는 사람, 비전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완전히 저는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할 때, 완전히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셔요. 그때 보여줘요. 정리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려고 해도 그 방향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자 할 때, 그러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혹 내가 선택이 잘못됐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놀라운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혹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내가 정말 잘 간다고 하지만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참 어처구니 없는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내가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할 때 혹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을 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간절한 소원이 되어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몇 가지 중요한 관점들을 우리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환상인 이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메시지가 뭘까라는 거죠. 도대체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할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결론인데요. 이것이 오늘 환상에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을 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멱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비전을 약속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건축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도 약속할 뿐더러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삶의 터전이 풍부하게 될 것이다, 넘치도록 풍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주시고 있어요. 정리하면 정리하면 여기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건축원금 작정할 때 힘들잖아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삶이 어려운데 당장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매몰차십니다. 왜 저를 하여금 이렇게 마음에 막 이렇게 부담감을 주십니까? 예.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로지 성전 건축만 해야 된다. 삶은 너의 삶은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되리라.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자리, 삶의 터전도 분명히 풍성하게 넘치도록 복을 주리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잖아요.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한결같은 원칙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제 핵심적 포인트를 이것을 발견한 거죠. 저는. 놀라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관심을 가지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무리 작정헌금을 많이 해도 지금 믿음이 충만해서 아무리 작정을 많이 해도 내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내 삶이 점점 바닥으로 되면 감당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의 터전에 복을 주신다. 약속이 오늘 본문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 이 원칙, 원리 깨닫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 창설자인 허든스 테일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 현장이 너무도 고난스러운 거죠. 너무도 힘든 거죠. 날마다 힘든 삶이 연속되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도 있고요. 문제가 터지고 막 고난에 계속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변치 않는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항상 변치 않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결핍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핍이 한 번도 없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결핍의 상태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핍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 이 원칙이요. 허드스 테일러가 그 중국 선교를 그렇게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변하지 않는 이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이 결핍한 적이 없다는 이 원칙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변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음인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합당한 은혜들을 주시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꺼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제일 첫 번째 환상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저는 너무도 감사하죠. 정말 시리에 빠져 있고 낙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다시 바벨론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뭐 성전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지도 못하고 지금 다들 시리에 빠져 있고 실망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덟 가지 환상 중에 제일 첫 번째 환상은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내가 그 나머지 일들은 너희가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겠다. 함께해 주겠다. 공급해 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환상의 주인공은 누구냐는 거죠. 환상의 주인공이 누구냐.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붉은 말을 탄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붉은 말을 탄 사람.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냥 중요한 포인트만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붉은 말을 탄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붉은 말을 탄 사람의 정체. 8절에 보면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고 9절에 보면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내용마다 지금 다 다르고 있어요. 8절에서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9절에서는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 11절과 12절에서는 여호와의 천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11절 보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도이다 하더라 얘기합니다. 시끄러움이 가득하고 불화가 가득하고 다툼이 가득하고 평안할래요 평안할 수 없는 가득한 세상 속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골짜기와 같은 정말 깊이 패인 골짜기, 그 골짜기와 같은 그곳에 서 있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 다녀보니 어떻게요? 온 땅에 평안하고 조용하였다이다. 어떻게 일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 평안이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 고요함이 가득한 거죠. 다툼의 소리가 그치고 원망의 소리가 그치고 불평의 소리가 그치는 거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 다시 말해서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학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할 때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는 구약 시대에 나타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약에서도 임하셨다,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이 스가랴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8절에 보면 붉은 말을 탄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붉은 말, 불다라는 표현이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그 심판을 완성하기 위해서 붉은 피 흘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완전히 이기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에 서 계시대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화석류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속에 임하는 거죠. 그리고 골짜기 속이란 얘기예요. 골짜기 속.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서 얘기하죠. 서서, 서 있다고 하는 거죠. 서서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임하셔서 그곳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이 임하셨다 얘기하는 거죠. 그 위로의 영. 정말 골짜기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완전히 절망의 바닥에 떨어져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속에 임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계시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바로 이것이 이 비전이 가지는 의미죠. 의미. 사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그 자리에서 부푼 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들은 완전히 황폐한 삶, 거친 삶, 또 마치 골짜기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 중에는 원망하는 사람 당연히 있겠지요. 불평하는 사람 당연히 있겠지요. 공동체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사람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너희들은 아직도 고난 속에 있지만 여전히 고난 속에 있지만 보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보라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셔서 다시 평안을 주실 것이고 다시 고요함을 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 비전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까? 우린 때론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내게 고난이 주어졌는지,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이 내게 주어졌는지, 그래도 나름대로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정말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왜 하필 나한테 그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왜 그 고난을 허용해 주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정말 믿음이 순수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풀무불에 그 뜨거운 보통보다 7배, 7배나 더 뜨거운 불, 그냥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녹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것은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죠.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맡고 계신 거예요. 손끝 하나 머리끝 하나 해함이 없었어요. 주님이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내가 고난의 삶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기도생활 열심히 해도 어쩌면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연약한 육신이 있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아플 수 있고 질병 가운데 고생할 수도 있고 힘든 삶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막아서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 말년이 됐을 때 너무 몸이 아팠대요. 그 질병이 그의 몸을 너무도 괴롭혔대요. 막 괴롭혀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막 하는 그런 괴롭힘을 많이 당했대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대요. 목사님 많이 아프죠? 많이 힘들죠? 그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이 고통보다 주님은 제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통보다 더 가까이 내 곁에 계십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막아주셔서 그것이 저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힘든 거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성숙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환상 속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14절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는 지금 저기 이슬람 사원이 서 있죠. 이슬람 사원이 서 있고 나머지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건 다 무너지고 서쪽 벽만 원래 있던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시 제거 새롭게 세워놓은 겁니다. 예, 새로 놓은 거고 서쪽 벽만 그대로 원래 옛날에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예, 다 무너졌지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질투는 뭡니까? 질투.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더 사랑스럽든지 아니면 더 아름답든지 뭐 그래야 뭐 그에게서 질투를 느끼잖아요. 뭐 영 아니면 뭐 질투 느낍니까?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요. 그렇죠? 정말 더 너무 마냥 보기에도 아깝고 막 사랑스럽고 막 안 그러십니까? 그럴 때 막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질투가. 그런데 여러분 열악한 형편 가운데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질투할 대상이나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결국 그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세월 동안에 고생고생 온갖 고생하다가 돌아왔는데요. 그들을 보고 뭐 질투할 대상이나 됩니까? 그런데 질투한대요. 여기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카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기한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보다는 열심을 내다, 열정을 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열심으로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하신다 얘기하는 것은 그 백성 정말 모자란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 단어를 써야 될 만큼 카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야 될 만큼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렇게 사랑받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죠.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을 받은 자가 우리란 말이죠. 자,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네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16절과 17절을 보면 네 가지 약속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리라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리라. 16절 전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얘기해요. 여기 히브리식 표현 중에는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 특이한 게 뭐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결정적 사실을 말할 때 과거적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앞으로 있어질 일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겨서 돌아오겠다. 즉 메시아로 임하겠다. 다시 오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 거죠. 그래서 장래에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돼 있어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즉 성전이 회복되리라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 성전이 회복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의 지경이 넓혀지리라 얘기해요. 16절 중간절에 보면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얘기하죠. 여기서 먹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하기 위해서 줄을 쳐주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루살렘 도성 재건을 위해서 본격적인 준비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의 지경까지도 넓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을 그렇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바꾸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약속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는 예루살렘 도성이 다시 회복하리라. 다시 회복하리라.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17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에요. 뭐가 나오죠? 다시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시. 의지죠. 하나님의 의지. 변하지 않는 굳건한 의지. 다시 회복시키리라.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다. 다시, 다시, 다시. 그것을 네 번, 이 짧은 구절에 네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풍부하고 넘치도록 할 것이다. 다시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다시 우리를 택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놀라운 거죠. 지금까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황폐함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건설되지 않았고 성은 여전히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첫 번째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 목이 터져라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마치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듯이 정말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고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막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그 메시지를 들었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힘이 났겠죠. 아 그래 다시 시작하자. 다시 도전하자. 이제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데 다시 도전하자. 다시 도전하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양정교회 공동체에 주신 비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 다시 도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삶의 터전에 복을 주십니다. 다시 도전합시다. 수년 내에 이곳에 예배당을 건축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더욱더 풍성한 복이 가득히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